자,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주상들의 묘시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위대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소돔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김진만 목사가 아니라 김만진 목사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제 이름을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뭐 자주 있는 일이라 네, 그래서 저한테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악수를 하시면서 네, 김진만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김만진 선배들이 날 저한테 만진아 너는 뭘 맨날 그렇게 만지냐 김만진이니까 김을 만지냐 그래서 맨날 이렇게 놀렸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이름이 참 썩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일만만에 진압할진, 일만의 군사를 데리고 진압해라, 뭐 장군이 되라 이런 뭐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름에 관련된 좀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제 아내랑 상의를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제가 그때 당시에 노아를 참 좋아했어요. 성경인물 중에. 노아라고 짓고, 딸을 낳으면 제가 좀 몇 번의 그 실패 끝에 이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참 이게 주의 은혜다. 그래서 주은이라고 하자 했어요. 제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고 하니까 아빠는 김을 만진. 아들은 김을 노아. 김노아 하니까. 그리고 딸은 김을 준. 그래서, 예, 이름이 참,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예, 첫째를 이제, 예, 좀 비슷한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라. 베풀시의 은혜은 해서 시은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쌍둥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란성으로 남자 여자의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 시우 떼시자의 비우자 그리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에서 시내 이렇게 시은 시우 시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노아라는 이름을 차마 제가 놓을 수가 없어서 네, 영어 이름은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은 네. 저희는 그 베트누지에 온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베트누지 한인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종인 목사님은 작년에 제가 작년에 그 지방에서 우리 루이지애나 또 미시시피 루미 지방에서 총무를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회장님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예, 그 뭐 한 번 회장님은 저에게 영원한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예, 저에게는 회장님이라는 호칭도 굉장히 좀 익숙한 이제 목사님이시죠. 부족한 저에게 또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베델 침례교회 또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렇게 이게 낯선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우리가 듣는 이런 모든 시간들도 그것은 뭐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저를 통해서 꼭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의 초반부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죄송합니다. 예, 오늘 말씀 2장 1절인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 구절을 한번 좀 펴서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1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장과 이렇게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때 당시에 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의 이름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대했냐면 무려 수도가 4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은 이 나라는 4개의 수도에 왕이 이렇게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나라의 정세를 펼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죠. 이 4개의 성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이 성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어요. 그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직책이 있었느냐? 예,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하면 뭐 언뜻 보기에 조금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직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킬 때,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왕을 죽이는 것인데 왕 주변에 언제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왕을 음식으로 독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는 것이 굉장히 손쉽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이 직책에 자기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혔던 거예요. 아주 높은 연봉을 주면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던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것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이 수산궁에서 그리고 아주 높은 직급이 왕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꿔놓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있을 때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라고 성경 1장 초반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는데, 수상궁까지 찾아왔는데,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어요. 이들이 찾아온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였냐면 약 1,000마일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충 찾아보니까 이 라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콜로라도 덴버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예요. 자동차로 가기에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거리인데, 교통편이 좋지도 않았던, 또 중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랐던 그 먼 길을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이 하나니야와 몇몇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수산궁에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형제와 몇몇 사람들이 왜 이 먼 거리를, 이 느헤미야를 굳이 찾아왔던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자신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지금 자기의 현재들의 그 현재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느헤미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내용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기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란을 당했다, 능욕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에 타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역사적인 설명들이 좀 필요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버렸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막 짓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지어보자. 무너졌지만 우리 성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런데 이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술수로 방해하고 침략하고 또 무너뜨리고 능욕시키고 핍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하나니아와 두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최초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처음으로 다시 쌓아 올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짓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너진 걸 다시 짓고 있는데 그것이 또 무너진 거예요. 한 번쯤 좀 포기하고 싶을 법도 한데 야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자꾸 방해를 하니까 아 이제 그만할까? 고민도 됐을 텐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그것을 방해해서 또 무너뜨리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느헤미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내가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 성을 무너뜨린 장본인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그 앞에 모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2장에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1장 그리고 2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그의 모습과 그의 어떠한 기도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기도.
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기도였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장인 우리 1장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으로 1장의 내용들의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민족들이 능욕과 핍박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보인 반응이 1장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는 세계 최강국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는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는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울고 수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아픔에 대해 그는 함께 슬퍼하고 금식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뒤로 얼마간의 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는 왕을 대면하는 장면이 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해왔던 탓에 얼굴도 막 수척해져 있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헤미야를 향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왕이 너의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조금 독특하죠. 여러분 2절 후반절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냥 왕은 지금 여기서 크게 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몸이 전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질문 앞에 이 느헤미야는 몸을 떨면서 전율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단지 너의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얼굴에 있는 것 같느냐라고 이렇게 뭐 가볍게 물어본 것인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온 몸을 떨면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설교서두에 이 당시에 왕의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직급을 주고 생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수심이 있으면 그 자체가 왕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왕에게 굉장히 좀 위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맡은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서 왕이 식사를 하거나 왕이 정세를 펼치는데 그 옆에 서서 근심이 있는 표정으로 서 있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굴 표정도 잘 해야 됐던 거예요.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왕의 질문은 도리어 느헤미야에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유,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소상히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왕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훼파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이 그동안 세워놓았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좀 이 예루살렘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가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찌 보면 응답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처음 듣고 그가 처음 듣고 기도한 시점, 1장에 처음 들었을 때 그 시점과 실제로 이 기도가 응답된 그 시점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느헤미야가 소식을 접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카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루 월, 바벨론식 월력을 말합니다. 기슬루 월, 오늘날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를 말합니다. 이때 처음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동시에 이때부터 그가 기도가 시작이 돼요.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다카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처음 듣는 그 순간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실제로 왕과 이것을 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카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같은 연이에요. 그렇죠? 아다카스다 왕 제20년 같은 연에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산월은 언제냐? 3월부터 4월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접한 기슬르월 이때부터 왕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게 된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기도응답을 받게 된 이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약 몇 개월 동안 흐른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의 그 시간 동안 묵묵히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아마도 그는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자신들의 민족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어땠습니까? 막 오열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느헤미야의 그 안타까움과 그가 가졌던 그 슬픔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다카스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저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좀 당장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저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다급합니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왕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뜨거웠지만 그는 결코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누구보다도 간절했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 그 간절한 마음이 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타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그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니까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한 것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구하거나 빠르게 결과가 내 눈앞에 도출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혹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의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저의 그 돈을 이렇게 이렇게 융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이때 이렇게 이렇게 합격을 해서 이 자리로 좀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때까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의 이 기도의 제목을 이때까지는 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시간표대로 착착착 일이 진행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빠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는 바른 응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되 결코 서두르지는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구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요. 철저한 플랜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의 계획이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허둥지둥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는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계획한 것, 자신이 세운 방법들을 자세하게 그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읽을 텐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민감독 아사덱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쉴 새 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왕이 물어보죠. 그래, 내가 너를 보내줄게. 그런데 어느 기한 정도가 걸릴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제가 몇 날에 다녀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한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기한을 정해서 그에게 대답했다. 왕에게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조금의 망설임 없이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등장합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내가 유다 땅까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게 무엇이냐면 일종의 뭐 퍼밋 같은 것이겠죠.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을 재건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재료들까지 요청을 합니다. 왕의 삼림감독 아사벳에 그러니까 이 나무와 숲을 관장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나무를 좀 주십시오. 이 나무를 가져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제가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자신만의 플랜이 있었어요. 대충대충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곳을 가야 할지,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재료를 또 공급해 오게 될지 그는 모든 계획과 방법이 그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을 품고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는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4절에 이 아닥하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잖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 때가 온 거 아닙니까? 당시에 최강국이 페르시아 왕이 그거를 묻고 있는다면 이제 입술을 벌려서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5절에서 8절까지 이 엄청난 자신이 세웠던 이 완벽한 계획을 그는 이제 가감없이 줄줄줄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왕이 질문을 했고 5절부터 8절까지 그의 대답이 나와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왕의 질문과 5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대답 사이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아주 짧은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곧 그가 했던 행동은 자신의 계획을 줄줄줄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라.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내가 뭘 말해야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바로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미리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알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군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장에서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왕 앞에서 그 짧은 대화가 오고 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그는 곧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는 마음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플랜들이 다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닌 저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 앞에서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할 텐데 저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5절부터 8절까지의 너무도 완벽해 보이는 이 느헤미야의 계획보다 4절 끝머리에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이 짧은 구절 곧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짧은 기도가 길고도 완벽해 보이는 나의 계획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있는 구체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 요청을 하실 때 그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머리에 기도의 말미에 저는 항상 이 기도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집사님의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항상 귀에 덧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내 계획, 내 타이밍, 내 시간표, 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내 계획과 내 시간표와 내 방법대로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죠. 저기 멀리 멀쩡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축복이다, 정말 기도 응답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나의 때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나의 방법과 조금은 다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감사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회로 이제 가야 하는데 그 걸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다섯 식구들이 모여서 저희 식탁에 앉아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베델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 일을 단판을 짓고 싶고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에 다가가고 싶은 달려가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왕의 질문 앞에 자신이 세운 그 엄청나고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줄줄이 말하기 앞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가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